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시별의 소망이라는 주제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큰 촛대 사이를 거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있으니 내가 이불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참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자리는 참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복된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 전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죠.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올 텐데 참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양한 뜻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 단어는 정치적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다스릴 때에 그가 이제 자서전에 이 첫 소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서 그의 자서전에 첫 소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의 황제이고 이제 나의 황제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쓰여진 역사적인 기록이니라 하고 이 복음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인물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의미죠?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다. 새로운 주권자가 이 땅에 도래하셨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하늘 새 땅이니라.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빠져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그 의미는 통치, 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스림의 권세를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 이제 이래서 우리 닮은 꼴이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첫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가인이 첫 아벨을 죽일 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 다스리라. 죄의 욕구에 다스리지 못한 채로 그 욕구에 넘어가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할렐루야.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20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한마디로 압축하면 말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다스려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오늘 매주 말씀을 통하여 이 권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의 편지 메시지를 주시죠.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계시록에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리더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의 별을 뭐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로 대표되는 일곱 교회를 사이를 뭐하신다?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세밀히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그냥 오늘 우리끼리 얘기하면 오늘 이제 여러 교회 광명시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살피시고 통치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교회 리더자들을 주께서 붙잡고 계신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잘 안다. 주께서 온통 관심이 교회인 것 같아요. 남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이 표현 아닙니까?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너희들의 인내를 알고 너희들이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려고 할 때 그것들을 몰아낸 것도 내가 다 안다. 이 표현이에요. 여기 수고라는 표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마치 뭐 우리 서울 반석교회처럼 연말만 되면 여러분 1년 동안 돌아오면 많은 수고하셨죠. 뭐 식당 봉사로, 본당 청소로, 교육관 청소로, 주차 봉사로, 뭐 찬양대로, 뭐 그 밖에 또 얘기 안 했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수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에베소 교회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여기 쌀과 사랑의 박스를 나르고 또 그렇게 했던 모든 수고를 주께서 아신다. 위로가 됩니까? 더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또 주께서 인내도 하신다. 인내. 너희들이 잘 참는 거 안다. 그때 당시에 도미티니아우스, 발음도 어렵네요. 도미티니스 줄여서 이 황제 통치 시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압받는 거, 그런데 잘 견디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소위 요즘에 나 이 말만 들으면 참 좀 알러지가 반응이 나는데, 사람이 먼저다. 저는 좀 알러지가 나요. 이게 인본주의의 기초를 갖고 있거든요. 누가 말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 니골라달랑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냈던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것이 문제다. 뒤에 보면 이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좋고 인내도 좋고 뭔가 분별하여 지식이 높은 거 좋은데 그것으로 교회 본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다 빠진 채로, 사랑이 없는 채로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지식이 높아도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너희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두려운 메시지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은요, 돌이 흩어져 있는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하여서 기계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움직이고 하라고 하니까 또 하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겨우, 그것은 문제다. 너희들이 수고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의 수고가 없이 뭔가 겨우. 오래된 신자들의 특징이 무언가? 어느 목사님의 표현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오래된 신자는 묵은 닭과 같다. 모이는 참 많이 먹고 알은 낳지 못하는데 싸움에는 선두다. 뭐 제가 여러분을 묵은 닭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익숙하고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라 하니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니 기도하고, 봉사하라니 그냥 마지못해 하고, 그것은 묵은 것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뜨거운 가슴이 올라오거나 혹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거나 집안에서 찬송을 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의를 감당할 때 입에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달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다, 부족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정말 기쁘다, 그런 적 있습니까?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은 못 살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데 이 목사님이 소개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중직자들에게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교리도 잘 가르쳐가지고 아주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그러니 설교자들이 설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헌신예배 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바나바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바나바를 권세자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 주변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니까 잘 모르는 표정인데 어쨌든 이 권세자가 아니라 이 영어라면 컴포터 해가지고 권위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가. 이게 틀린 거죠. 설교자가. 그러니까 저 뒤에 앉은 한 중직자가 뒤에 앉아서 혀를 찬 것이 온 성도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저 목회자? 틀렸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서 그 중직자가 밥을 먹으면서도 바나바가 무슨 권세자냐, 권위자지. 차를 마시면서도 저 목사 틀렸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모르냐. 여러분 질문할게요. 잘한 것입니까? 노코멘트.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왜 아멘을 안 하셔요? 공동번역서에 보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이니라.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높아도 주님 보실 때는 50점, 50점 점수는 낙제. 사람의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교만하여 나의 지식으로 얼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교사처럼 가르치는 자처럼 가르치다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신명기를 전공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전공하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너무 깊은 거예요. 말씀이. 파고 파도 계속 파도 신명기 하나로 구약을 뚫고 신약을 뚫어도 하염없이 공부를 해도 예,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린도서의 말씀 뭐랍니까?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은 우리의 지식에 지식보다 혹은 일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일이 더 귀하다 얘기하는 거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8순이 넘으시고 9순 넘으신 분 앞에 제가 자꾸 인생 얘기해서 죄송한데 인생 좀 살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녀들 보면 때로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들 돈 다 벌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여? 깨워? 너는 공부만 해. 일하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너는 밥만 먹고 이거만 해. 쉽죠? 그때는 우리가 또 어려웠지만은 어쨌든 살다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어려운 게 뭐예요?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며 옆에 사람을 품어안고 끌어안고 이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차가운 사랑이 있고 지식만 있고 수고가 있고 그러니 주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금초대를 옮겨버리듯이 너희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내가 뜨거운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교회의 본질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넘치기 위하여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도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너희 교회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져서 사랑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질문합시다. 데이트하면 할수록 사랑이 좀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또 다른 질문. 부부끼리 연을 맺고 10년, 20년, 30년 가면 좀 익숙하고 편안함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반응을 안 보이셔요? 아, 그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면 더 성숙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람을 이해하고. 오늘 참 이상하네, 아멘 인사가 하시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세월이 오래되고 사람을 많이 사귀고 했는데 한 집안에 살아도 저 사람이 아침에 밥을 먹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너는 먹고 살고 나도 나 먹고 살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런 사람 어떻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비정상. 이건 비정상. 왜 이런 비정상이 됐을까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거나 가장 약점을 건드려놓고도 용서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말입니다. 서로 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고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려놓고도 뻔뻔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응어리가 맺혔는데 상대방이 가슴 앓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세월을 지나가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이죠. 사탄이 그것을 참 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여기 혼미하게 한다고 한 표현은 눈을 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분의 눈을 가려. 예배를 드려도 분석하고 앉아있고 찬송을 드려도 기쁘지도 아니하고 이 광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양심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사탄이 우리의 뇌를 건드려버려가지고 기억력이 상실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나 관계 사이에서도 분명 오리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터치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사이에서 끼었던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물질에 대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주님이십니다. 쌓는데 불안해. 또 쌓아. 그래도 불안해. 계속 돈을 벌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쌓기만 하면 됩니까? 야고보서 보면 내일 저 도시에 가서 내가 큰 돈을 벌려고 했던 이 미련한 인생아, 내일 너희가 쌓고 벌어들일 돈이 네 돈이냐 이거거든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인식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자아가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삶의 이유점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구원은 선포합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호산나 해보셨죠? 사랑. 사랑이라는 거는 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도 보면은 감정과 신뢰와 신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사랑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같이 봅시다.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됐어요. 거기까지.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정으로 견딥니까? 내가 필 받아야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멀어지거나 감정이 없어질 때 의지를 들여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내 의지를 들 때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 맞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부부끼리 때로는 뭐 식사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게 늘 이제 된장국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한정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저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그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오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 한식을 둘 다 좋아하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 된 선교사님이 본인 생각으로 된장국, 한정식 이것만 이제 생각하니까 사모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을 못하고 그냥 늘 따라 아, 네, 제 된장국이 좋아했어, 좋아요, 한정식 좋아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말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을 좋아했다면은 아, 목사님 오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시죠. 누가 기쁘겠어요? 사모님이 집에서 이제 대접이 달라진 대접이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대한 의지를 들여서 비록 내가 파스타를 먹으면서 좀 미끄덩거리지만은 몇 번은 양보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배려하는 마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자, 복음이 와서 그리스도가 새롭게 통치를 하셨어요.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이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쓰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너희들은 삶의 유혹을 이기고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통치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니까 여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쁨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세상이 다 마감할 때에 주께서 또 다른 에덴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때에 누렸던 그 행위들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는가, 영적으로. 때로 인생이 어렵고 뭐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죠. 며칠을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제가 아직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기도방을 열고 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에 무수한 별이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꽉 안은 것처럼, 야, 그 평안 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아버지이신 걸 내가 왜 미처 몰랐구나 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그냥 가득했던 그 순간들. 조만간에 기도원 한번 다시 다녀올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적에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다리미질을 하는데 옷이 없고 돈을 다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돈을 다리시세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이 구겨진 돈을 받을 수 있겠냐 하고 다리미로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때 10원짜리 지폐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쪽 편에는 내일 입고 갈 옷들을 가지런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이 경배할 그 경외심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처음 행위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제가 지난 교회에 지금도 생각하면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제가 부끄러운 부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한 스물대여섯 대는 다운 증후군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서 말입니다. 여기 이 조병호 집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자기 자리고 그 옆에는 홍정길 목사님 앉아계시는 담임 목사님 자리, 그 다음에 거기 옆에가 자기 자리. 예배 시간 한 15분 전에 와가지고 저기다 자기 소지품을 딱 갖다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10분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여기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여기서 이제 준비 찬양, 주사랑 찬양단이 하는데 혼자 막 하나님께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누가 거기 앉잖아. 그래, 으윽! 가가지고 여기 내 자리라고. 하나님께 제일 앞자리에 들여서 경배를 드리는 내 자리라고 으악! 가가지고 또 자리 사수하고 또 와서 뭐 찬양을 드리고.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녁을 먹고 한 7시쯤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티타임을 하는데 마음이 좀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아들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저녁 8시만 되면 자기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를 할 때 누가 또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한두 시간을 꼭 필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터치하지 못한다.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행위라는 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업을 하셨던 한 분을 제가 압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책상 하나, 소파 하나 놓고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방석 하나 놓고 아버지여 이 사업을 번창케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회사가 커지니까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제가 다시금 기도방석을 제 앞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뭐죠? 처음 행위입니다. 박항서 감독 얘기만 하고 기도합시다. 신문에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최근에 이제 뭐 스즈키컵도 준우승에 올라갔고 뭐 결승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그 비즈니스석, 감독은 비즈니스석 타고 이제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탔대요. 근데 이코노미석에 탄 한 그 미드필더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아파해서 박항서 감독이 그 미드필더를 비즈니스석으로 앉히고 자기가 이코노미석으로 가서 앉았던 얘기가 훈훈하게 전달됐대다. 일전에 박항서 감독을 취재하는 한 기자단들을 보니까 박항서 감독의 이제 하루 일대기를 이렇게 쭉 소개하는데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의지를 드려서 나와야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앞에 두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교회가 사랑의 함박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들을 서로 막 사수했으면 좋겠고, 새벽기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에게 처음 행위를 드리리라. 우리 교회 어느 성도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계속 드리다가 희한하죠. 그 다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일부 예배 잘 나오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새벽기부터 시작을 해보시거나 큐티집을 다시 시작하시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소망됩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회복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1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셨사오니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개인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